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한 국제환경단체에서 그 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구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생물 1위는 꿀벌과 플랑크톤을 제치고 곰팡이가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된장과 치즈도 페니실린을 비롯한 의약품들도 곰팡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고요. 만약 식물체를 분해하는 곰팡이가 없다면 거리는 온통 사치더미로 가득할 거라고 합니다. 곰팡이야말로 생태계를 되살리는 마법의 생물인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한 가지 지식 또는 한 사람의 말만 믿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로 11월 26일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오늘도 유쾌하고도 진지한 이분과 함께합니다. 코미디언이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청취자 강산들님. 온종일 김장하느라고 파김치가 됐습니다. 이제야 쉬네요.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요. 어우, 큰일 치르셨네요. 김장하셨으니까 이제 뭐 든든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뭐 이제 수육 삶아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자, 이훈진님께서는요. 차 안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도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다 듣고 내리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팟캐스트 찾아서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 안 쓰는 인스타그램 들어와서 글 남겨요 하셨습니다.
와,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듣는다 그러면 더 반가워요.
네.
꼭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더 많은 분들 구경 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방송 소감이나 사연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많이 많이 나눠드릴게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한규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철학하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어떤 생각을 깊이 하는지도 궁금해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 출연하신 것도 저희에게도 그렇고요. 또 박사님에게도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셨나요?
뭐 철학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뭐 새롭거나 뭐 이런 거 하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철학한 거 잘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방송도 타고요.
네, 아유,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해요. 예. 오늘 새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민 씨가 이한규 박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주세요.
네. 이한규 박사는 독일의 만하임 대학교에서 철학과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플라톤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피스트 정치 철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네요. 귀국 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했고요. 현재는 한림대학교 입학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젊은 지성을 위한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을 책 단숨에 정리되는 그리스 철학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한규 박사와 함께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박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먼저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말씀하시는 건가?
교수평가에 X 써야겠어요. F 써야겠어요. 선생님. 일단 저는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 그냥 제일 기억에 남는 그냥 연대, 저는 네. 약간 외우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네. 이렇게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밀레토스 학파라는 게 제일 우리가 몰랐지만 네. 처음에 철학이라는 개념을 갖게 해준 학파였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아, 훌륭한 네. 학생이네요.
야, 감사합니다.
B 마이너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왠지 다시 교수평가 얘기했구만.
박하시다.
그러니까 박하시네요.
전 얘기 안 할까 봐요. 네, 저는 이 단숨에 정리되는 그리스 철학 이야기 이 책을 통해서 고백할 게 있는데요. 그 철학의 아버지 있잖아요. 네. 탈레스하고 네.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뭐 그의 지적이고 멋진 용모에 반한 거는 아니고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죠. 몸이 건강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성품이 잘 형성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아, 네. 말을 남겼는데요. 정말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대답은 A+ 대답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예.
앞으로 두 시간이 좀 편안하실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제 박사님께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철학의 탄생 의 비밀을 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탈레스로부터 시작하는 밀레토스 학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관련해서 우리 피타고라스 그 영원론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수를 그 모든 근원이라고 네네. 생각했었던.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주장했던 헤라클레이토스하고요.
네.
변함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파르메니데스.
네.
그리고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아테네 민주주의와 그를 꽃피게 했던 소피스트들 그리고 우리의 철학의 영웅 소크라테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네. 아, 기억이 다 나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지난주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개구리란 별명을 가진 석공의 아들이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는데요. 이른바 소크라테스 문제로 불리는 논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진 측면이 크다는 그런 논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본인이 사실, 쓴 책도 없고.
네, 네. 예수도 그랬고 사실 공자도 그랬고요. 다들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스승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를 이해하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어떤 게 진짜 소크라테스냐. 라는 이야기들 이거에 관련된 게 이제 소크라테스 문제입니다.
네.
근데 뭐 저희들이 알다시피 철학자로서의 소크라테스는 역시 플라톤에 의해서 철학자 플라톤에 의해서 그려진 소크라테스가 가장 소크라테스답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에 대한 다양한 증언과 기록 중에서 제자인 플라톤의 증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라고 규정을 하고 그를 그 우스운 코미디언으로 만들거든요.
오, 네. 그리고 지식, 깎아내린 거네요.
네, 네. 뭐 지식을 파는 행상인 소피스트의 모습.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개구지게
네.
희화시키는 측면도 있었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된 어떤 철학의 운동이라고 보면 운동인데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철학자다운 그의 이야기를 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들을 풀어낸 사람은 역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35편의 그 대화록을 쓰게 되는데
네.
그 대화록이 다행히도 저희가 전부 갖고 있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전부 이제 전승이 되고요.
네.
그 내용에서 그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것들, 이야기했던 것들,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플라톤의 저서를 이제 저희들이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면 거의 초기의 대화를 저희들이 소크라테스 대화라고 합니다. 그것이 스승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네.
또 정확하게 그려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대부분의 초기 플라톤의 저서를 보면 끝이 안 납니다. 결론을 못 내려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철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했던
네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록도 결국은 문제를 제기하고 아포리아 끝도 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게 되는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아까 전에 막 되게 희화화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플라톤이
네.
소크라테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쓴 작품 중에 하나가 네. 변론이라는 작품이잖아요.
네네.
이 변론이라는 작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 변론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고발을 당하죠.
네.
근데 그게 고발에 대한 이유는 청소년 당시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하고요.
아, 선동했다. 네,
그런 거죠.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신을 다른 신을 믿었. 했다.
아.
그러니까 또 불경죄 같은 걸로 또 이제 죄목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철학자로서 그 아테네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이제 변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네.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악법도 법이다. 이거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아니라면서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약법도법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70년대 초반에 나왔던 네. 소위 먹고 사는 네. 그러니까 가짜 철학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그 아테네를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요. 아테네 시민들이 결국은 사형을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형을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형을 네. 선고받아도 다 도망가고 네네. 사형당하지 않았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네. 받아들였던 소크라테스의 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법을 어기고 도망가는 거는 사실 내가 이 법에 대해서 어쨌든 찬성을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법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스스로 어떤 죽음을 택함으로써 그러니까 네.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네네. 쉽지 않게 밤에 그냥 가면 되니까요. 근데 죽음을 택함으로써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택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행동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네. 법이 잘못된 법이라는 것까지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꼭 이제 어떤 그 문장으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악법도 법이라는 대변되는 네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그렇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아마 주장했던 거죠. 죽음을 통해서.
네, 서구인들에게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물으면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꼽는다고 하죠. 그건 플라톤 덕분이기도 한데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의 대가로 불리는 컴포드라는 학자가 글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라는 책에 담긴 이 글을 정민 씨의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사상의 선구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스승의 참뜻을 이해하여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제자를 발견한 것은 오로지 희귀한 운명의 도래에 의해서였다.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거의 피할 수 없는 묘한 딜레마가 생긴다. 만일 이 제자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면 스승이 가진 사상의 높이까지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그가 천재적 인간이라면 스승으로부터 이해한 것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스승의 사상을 발전시켜 스승이 최초로 가르친 범위를 넘어서는 사상적 의미를 전개시킬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스승마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 가르침을 변형시킬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사이에 일어났다. 플라톤 철학의 중심이 되는 씨앗은 진리를 얻고자 하는 정신적 열망, 도덕과 앎의 일치라는 소크라테스의 도덕관이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 씨앗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오게 하여 하늘을 덮을 만큼 큰 나무로 성장시켰다.
네, 플라톤은 스승의 정신을 그냥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철학자라는 평가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플라톤을 이상형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들은 뭐 앞에도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되게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들을 음미하는 삶을 살자는 게 이제 이야기인데요. 네. 플라톤은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서 이걸 더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그것들을 이제 풍성하게 꽃을 피우게 만들고 이 꽃이 결국은 2000년의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 거죠.
네. 철학의 모든 길은 플라톤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플라톤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받는 플라톤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 이야기는 1부 퀴즈 드리고 나서 이어갈게요.
앞으로 공부할 철학자인 플라톤은 평생 약 35편의 책을 남겼습니다. 여러 논제를 둘러싼 철학적인 대화를 담았기 때문에 흔히 대화편이라 부르고요. 책 대부분에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영부영 살지 말고 훌륭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기를 강조했던 너 자신을 알라며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준 철학자, 플라톤의 스승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사님.
네, 1번 아리스토텔레스, 2번 소크라테스입니다.
네, 플라톤의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인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1번 아리스토텔레스, 2번 소크라테스. 정답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이한규 박사의 저서 그리스 철학 이야기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 출판사에서 국어, 영어 한자가 담긴 속뜻 국어 사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노리플라이입니다. 로드. 노리플라이의 노래 로드였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이한규 박사와 함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어요. 1부 퀴즈 한 번 더 드립니다.
플라톤이 지은 대화편에 거의 대부분에 등장하는 이 사람. 음미하지 않는 삶이란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한 이 사람. 너 자신을 알라 며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준 철학자이자 플라톤의 스승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리스토텔레스, 2번 소크라테스.
정답하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세요.
네, 저희가 선물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한규 박사의 저서 그리스 철학 이야기 또는 아이루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드리고요.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 출판사에서 속뜻 국어 사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는 철학의 모든 길이 통한다는 플라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고요. 플라톤은 예명이라고 그러는데 뜻이 재밌어요. 태어났을 때 이마가 평평하고 넓다고 그래서 너는 플라톤이다. 그래서 플라톤이래요. 플라톤 앞에 엄친아를 붙이셨더라고요, 박사님. 네. 플라톤은 뭐 집안도 좋고 잘생긴 훈남이고 운동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뭐든지 다 잘했던 것인가요?
엄마 친아들.
네. 좀 얄미운 부분이 있죠.
너무 완벽하니까. 네.
사실 그 아버지 계통이요. 네. 그 아테네를 개국한 개국공신들이에요. 그 코르도스 후손이고요. 네. 어머니 집안은 또 아테네 민주주의 헌법을 입법한 솔론의 그 후손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테네 개국공신들과 입법자 집안인 거죠.
네.
그럼 뭐 요즘 말하면 그 케네디가
이 정도
수준보다 더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는 뭐 레슬링 대회 참가해서 뭐 세 번이나 우승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병으로 참가해서 무궁훈장 받고요. 그리고 사실 문학적 소질이 굉장히 독특해서 커서 그냥 시인으로 본인은 어렸을 때 시인이 되고 싶을 정도 글도 잘 썼고요.
네. 그래서 저작도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로 보면 얼마나 잘 쓰는 문장인지 네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제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정도였죠.
아니 그러면 부모님도 다 이렇게 네. 먼저 길을 따가 놓으셨고 글로 가는 게 평안했을 텐데 철학자가 됐어요? 정치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코스는 이제 정치가가 돼서 이제 그 통치하는 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사실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쫓아다니면서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려다가 네. 결국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는 해가 플라톤이 20살 되는 해거든요.
네.
그때 민주주의 어쨌든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 정권 하에서 사형을 당하는 걸 보고 이제 정치적인 신물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어치닥 집치닥 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행태들, 혼란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제 본인은 정치보다는 어떤 그 정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근원적인 질문에 그를 알고 싶어서 이제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되죠.
근데 그 지금 뭐 20살의 나이에 스승의 처형을 보면서 네. 많은 걸 느꼈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 20살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몇 살쯤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20살이죠.
그래도 똑같은 20살이에요?
네네.
굉장히 어린 나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20살이 어린 거죠. 사실
요즘 20살 어리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런가요?
예, 지금
근데 네. 그 이 플라톤은 네. 이 20대 후반의 나이에 여러 네.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네.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네.
굉장히 인생을 바꿀 만한 사람들 많이 되죠.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기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네. 소크라테스에 이어 플라톤이 두 번째로 그에게서 중요한 사람
네.
디온을 만나게 됩니다.
네.
디온과의 인연은 언제까지 이어졌나요?
디온을 만나게 된 그 장면이 이제 좀 극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28살쯤에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서요. 그 이집트로부터 지중해 연안 모든 곳을 또 철학을 배우러 또 다닙니다. 근데 그 엠페도클레스가 이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들어갔다는 그 화산.
화산.
네, 네. 그 에트나 화산을 구경하러 갑니다.
네.
근데 거기가 아까 얘기했던 시칠리아 지역이거든요.
아, 예.
근데
예.
거기 시칠리아 지역을 구경하다가 이제 디온이라는 아주 정직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디온이 그 시라쿠사의 그 악독한 참주인 디오니시오스의 처남이었습니다.
네.
근데 디온은 그 당시에 이제 플라톤이 돌아다니면서 플라톤의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문으로 듣게 된 거죠. 그 두 젊은 사람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서로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통했겠죠.
아.
그래서 디온이 그 플라톤을 그 시라쿠사의 어떤 정치적인 조언자로 초대를 합니다.
네.
이제 플라톤이 가서 이제 어떤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디오니소스에게 이제 여러 충고를 하는데요.
네.
사실 본인이 악덕한 사람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플라톤의 이야기가 이제 귀찮거나 아주 듣기 싫어져 버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노예상에 팔아버려요. 플라톤을요? 네. 근데 우연히 노예 시장에 끌려 나간 플라톤을 우연히도 그 키레네 출신의 그 앤니 캐리스라는 사람이 플라톤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이제 구출해서 이제 산 거겠죠.
네네네.
사서 다시 이제 아테네로 보내게 되는 거죠.
네. 아, 디오는 뭐 했나? 뭐 이런
생각. 사실 처남이라도 참주에 대해서 어떻게 뭐
네.
저항을 할 수 있을 건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디온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난
아니죠.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계속 그 디온과는 뭐 서신을 통해서 어떤 관계는 계속 지속됐고요.
네네.
두 번이나 디온을 찾아갑니다. 그 첫 번째 그런 아주 나쁜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디온이 그 철인이 통치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플라톤이 실현을 하러 그 꿈을 실현하러 다시 그 먼 그 시칠리아까지 갔다가 결국은 또 실패를 하고 돌아오고요.
네.
나중에 플라톤 나이 77세가 됐을 때 또 한 번 부릅니다.
아, 정말 굴하지 않네요.
근데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네.
배멀미 할 텐데
네.
또 다시 찾아가죠.
아니 네. 근데 한 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다시는 그 근처 가고 싶지 않을
네,
텐데.
네.
그럼 세 번째 방문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철인의 정치를 실현했나요?
실패하죠.
아 실패.
그것도
다 실패하게
실패하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플라톤의 전체 생애를 좀 대략적으로 정리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플라톤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데아.
이데아라는 거잖아요. 이데아란 뭔가요?
사실 이데아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네.
쉽지 않고.
네.
우리 저기 옛날에 서태지 아이들의 그 교실 이데아.
이데아.
네. 그러니까 이데아는 가장 완벽한 모습이죠. 플라톤에 있어서.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러니까 당시 철학자들도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선대 철학자들의 철학적 이야기들을 이제 끄집어서 자기의 이론의 토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전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운동 변화에 대한 헤라클리토스의 이야기와
네.
변하지 않는 파르메니데스의 이야기를
네네.
다시 플라톤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는 현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다. 그러나 이 현실 세계 뒤에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을 텐데
네.
그것이 이제 이데아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쉽게 생각하면 가장 완벽한 모습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나나는 바나나의 이데아가 있고요.
뭐
마이크면 마이크의 이데아가 있을 거고 뭐 말이면 말에 대한 이데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나
네.
어떤 모습. 바로 이데아,
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인
네.
것이다.
네.
플라톤의 철학에서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면 동굴의 비유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플라톤은 참된 이데아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추구하는 철학자는 어떤 사람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한 동굴의 비유는 어떤 것인지 이한규 박사님의 짧은 강연으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플라톤도 이 동굴의 비유는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론이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있는지 이걸 어떤 비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하거든요. 뭐 이 동굴의 비유는 그가 쓴 가장 중요한 저서인 그 폴리테이아, 그러니까 국가의 제7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제 플라톤은 세계가 현실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로 구분하고 이데아가 참 세계라는 자신의 주장을 그 사람들한테 이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건데요.
네.
플라톤은 인간이 어릴 때 어두운 동굴에 감금된 죄수들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 죄수들은 팔다리가 모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벽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들 뒤에는 비록 그들이 볼 수는 없지만 타오르는 모닥불이 놓여 있고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인형들과 다른 모형들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죄수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 앞에 세워진 벽에 비친 그 그림자들 뿐이죠. 플루토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마치 우리 처지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경험한 세계가 동굴 안의 세계가 전부라면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실제 세계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경험만이 참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치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벽에 있는 사물만 보던 그 누구 중에 하나가 우연히 그 자기를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쇠사슬을 풀고 저 높은 그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동굴 안에 죄수들은 이제 자신의 결박이 풀어나서 이제 되게 혼란스러웠죠.
네.
이제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전부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어둠 속에서 밝은 불빛을 쳐다봤을 때 그는 이제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자신의 본 실물을 뭐냐고 묻기라도 한다면 당혹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큰 밝은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태양을 보게 되는 거죠.
아하.
그 태양에 비친 세계가 진짜의 참 세계인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참 세계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황홀함을 느끼고 그 참 세계에서 감상을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진 거죠. 내가 본 이 세계를 나 혼자 즐길 것인가? 마치 부처가 보리수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다시 그 군중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네네.
그리고 이 그 참 세계를 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본 세계를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얘기 들으면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그 우리나라에 맞아요. 많이 알고 네네.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생각이 나죠.
예,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 우물의 테두리가 다라고 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나가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다시 네네. 들어오는 것도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들어와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밝은 곳에서 갑자기 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사물들을 구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더듬더듬거리면서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또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플라톤이 그 탈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가까운 세상도 잘 모른다. 발 밑에 있는 세상도 모른다.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차 그 눈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들을 얘기했을 때 실제로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참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종하는 사람들이 본 세상만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 사람은 다른 세상, 참 세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뭐 통치자면 통치자일 거고 권력자면 권력자일 거고
견제를 많이 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었겠죠. 그래서 아마 스승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참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BS FM 토요 이문학 콘서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이한규 박사님의 강연으로 들어봤는데요. 뭐 지금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참세계 진리 최고의 어떤 철학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역적으로 몰리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승의 죽음도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굴의 비유가 담겨 있는 플라톤의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에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어요. 철학자가 왕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철인 정치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요. 정민 씨가 읽어주시죠.
네. 철학자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왕이 되지 않는 한 또 반대로 왕 또는 지배자로 불리는 이들이 실제로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한, 즉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국가와 인류에 있어서 나쁜 것들이 종식될 날은 없을 것이다.
네. 기원전 4, 5세기경 그 가장 최고의 지성들이 바로 철학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철학자가 왕이 돼야 한다는 철인 정치를 주장하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당시 정치 상황하고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네네. 그 기원전 4세기 얘기를 했지만 계속 정권이 바뀌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네. 플라톤은 그 시기뿐만 아니라 이전의 정치체계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정치체계가 순간순간 바뀌거나 혹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이데아론을 얘기했지만 정치에도 분명히 정치의 이데아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네.
그 정치 이데아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일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안 사람이 통치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 시민들, 이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그렇군요. 플라톤은 유토피아라는 말을 또 처음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유토피아.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슨 뭐 파라다이스?
네.
뭐 이런 천국 이런 느낌인데
네, 네.
그가 생각했었던 유토피아는 어떤 사회였나요?
일단 유토피아를 얘기하자면 토피아, 토포스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뭐 있다. 근데 앞에 유를 붙여서 그런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도 없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데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데아와 가장 가까운 국가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그래도 덜 비참하고 덜 불행해지는 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일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모습과 인간의 모습은 비슷할 것이다. 인간은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다면 국가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인간의 세 가지 영역이라는 거는 일단 욕망의 영역, 그다음에 용기의 영역, 그다음에 지혜의 영역이 있고 욕망의 영역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만들고 생산해내는 것. 용기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서 싸우는 것.
네.
그다음에 지혜는 그것들을 다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 그걸 다스리는 것. 이렇게 나눈다면 국가도 욕망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고,
뭘 만들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생산물들이 넘치면 이제 서서 뺏으려고 하니까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이나 경찰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조화롭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세 부류가 자기의 그 임무에 맞는 일에 가장 충실했을 때
네.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일 거고 그게 가장 국가의 이데아를 실현하는 그런 정치 형태라는 게 이제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국가 이데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 유토피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네. 끊임없이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곳으로 네. 끊임없이 우리가 향해야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철학자
철학자다.
거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완벽하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철학자들이다.
네.
또 통치자가 되려면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철인 정치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냥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냥 왕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수행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그러니까 철학자 그러니까 그룹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애들을 선발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철학을 공부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15년 동안 국가에 복무하게 되고요. 무보수로. 그런 다음에서도 이제 거중에서 이제 몇 명을 또 선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한테 그 주는 그 윤리적인 것들은 굉장히 엄격한데요.
네.
일단 재산을 못 갖게 하고요. 결혼도 자 마음대로 못 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공동생활해야 되고요.
네.
그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어렵더라고요. 그쵸? 기준이.
네네. 네. 그래서 누구나 권력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그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무도 대통령 안 하고
그렇죠.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하진 않죠.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참세계의 그 빛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철학자가 그냥 정치가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인 거죠.
플라톤에 대한 끝 질문 드릴게요. 플라톤의 삶 자체가 서양 철학의 역사일지 모른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플라톤의 철학이 우리 인류사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 좀 정리해 볼까요?
사실 제 말보다는 이건 현대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인 화이트헤드가 한 얘기인데요.
네.
잠깐 인용하자면 그럽니다. 나는 유럽 철학의 전통이 플라톤에 대한 각주로 이루어졌다는 그 특징적인 것이 가장 적합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유럽의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는 얘기인 거죠. 이 말은 이제 플라톤의 제자들이 그 엄청난 정열을 쏟아서 그 스승의 글로부터 이제 이끌어낸 어떤 사상의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플라톤 학파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플라톤이 대화록에서 썼던 그 많은 주제들 그리고 그 주제들을 통해서 플라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유럽 지성사의 샘물이 된 거고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네네. 플라톤의 삶 자체가 서양 철학의 역사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철학자는요. 플라톤의 수제자이기도 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가 쓴 글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글을 넘어서지 않고는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서양 학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책에 쓰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철학자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는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네.
항상 끊임없이 찾아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런 철학자인 거고 그게 저한테는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제 높은 정상에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네. 올라갈 수는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문체도 딱딱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해준 책들은 사실 그러니까 플라톤처럼 독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요. 그 자기 대학 내에서 그 강의록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어렵고 딱딱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잘난 척하려고 쓴 거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요. 너무 어렵고 꼼꼼해서 사실 우리들도 읽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뭐 현대철학으로 얘기하면 니체 같은 경우는 책을 아무렇게 툭 던져서
네.
아무 페이지나 딱 쳐서 거기 읽어도 재밌고 이해가 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뭐 높은 산이 아닌데 이제 헤겔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류죠. 그래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꼭 넘어가야 되죠. 그러나 뭐 중턱에 앉아서 뭐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그냥 있어도 그 산을 넘는 의미는 있고요.
근데 이 같은 라인이 그래서 그런지 네. 플라톤도 되게 엄친아였는데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만만치 않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네요. 아버지가 왕의 주치의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계급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의사 가문과 귀족 가문은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아버지가 주치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좀 낮은 한 단계 밑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계급적으로는요.
그 네.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사실 뭐 부모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자연과학과는 굉장히 이렇게 친근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랑 쫓아서 이제 병 고치는 것도 보고 병을 고친다는 거는 뭐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뭐 약초 같은 것도 보고 이러면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좀 지식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17살 때 일찍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네.
그러나 이제 막대한 재산을 남겨줬고
네.
그 재산 덕으로 이제 그 공부는 편하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서 그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아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네. 아,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게 됐군요.
네, 네. 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곳을 다니다가 마케도니아로 가네요.
네, 네.
예, 이곳에서 보낸 12년이 학문적인 절정기였다고 하는데 철학자로서도 인정을 받는 거죠?
네,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네.
플라톤이 이제 그랬답니다. 너 이제 공부 좀
그만해.
그만 좀 해라고.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삐가 필요하다.
아.
너무 이렇게 학문적 진정 속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학생이었다가 금세 또 교수가 됩니다.
아. 네.
워낙 그 노력도 노력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플라톤이 죽고요. 이제 아카데미아 학장 선출이 있을 텐데
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될 줄 알았는데 본인은
아.
가장 똑똑하니까
네네.
본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다시 고향 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삐져서 나갔네요.
그럴 수도 있죠. 삐져서 이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다가 그 아소스라는 곳에서 잠시 머무른데요.
네.
아소스의 왕이 그 자기를 좀 가르쳐 달라. 우리 아소스의 지역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지나가는 한 여자를 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예, 예.
그게 피티아스라는 여인인데 너무 마음에 든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네.
저 여자와 내가 결혼을 하면 여기 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피티아스가 왕의 그 의붓딸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이 못 되고요.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살다가 죽게 돼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또 실명 때문에 이제 마케도니아로 돌아가는데요.
네.
근데 마케도니아 왕이 부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낙 유명한데다가 이제 그 왕이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거든요.
네, 네.
그 알렉산드로의 그 어렸을 때 이제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좀 철학자한테 교육을 시키면 조금 정신 차릴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렀었는데
네.
아,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는 그 너무 칼장난을 좋아했대요.
아.
얘는 철학적인 자질이 전혀 없고 그냥 그래서 놔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그리스를
통일하고 예. 세계의 반을 정복하는 그 대 알렉산더 왕이 되는 거죠.
와. 뭐 사실은 플라톤이 죽고 아카데미아에서 남지 못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여정을 갖게 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이제는 좀 이론적으로도 다가가 보고 싶은데요. 영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콜리지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아니면 플라톤주의자로 태어난다.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철학은 크게 달랐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달랐나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는 이제 따로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또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구분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장미꽃을 얘기했을 때 장미꽃과 장미꽃의 이데아가 있다라고 그 플라톤은 나눠서 얘기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장미꽃 그 안에 장미의 이데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 읽어보는데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읽으면서 나는 누구 팀이지 생각 안 해봤어요. 아,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교수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그 사물을 이해한 거는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제 플라톤 주의자들은 화를 내겠죠.
구형이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아니 근데 책에 보니까 네. 그 교수님 저기 박사님은 플라톤 더 좋아한다고 써있잖아요.
저는 플라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톤 편 드시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네. 재미있고 몰랐었던 것들이 막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한때 뜨거웠었던 이 토론 주제였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잠시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해답을 줬나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목적론입니다.
목적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꽃은 꽃의 목적이 있고 나무는 나무의 목적이 있고 뭐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목적이 있다는 게 이제 그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는 이제 현실태와 가능태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가령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 자체가 일단은 이제 목적이 있겠죠.
네.
뭐 더 성장해서 그 자기 나무를 또 번성을 한다거나 콩을 심었을 때 콩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또 커서 자기와 같은 콩을 많이 나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나무의 목적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이 나무는 이제 만약에 목수의 눈에 비쳤을 때는 나무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이걸로 이쑤시개도 만들 수 있고.
되는
그쵸?
것들. 예.
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쑤시개도 되고,
될 수도 있고,
장롱도 될 수도 되고 있고. 의자도 되고 책상도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이건 다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뭐가 되는 거는 현실인 거죠.
네.
가령 이제 의자가 돼요, 얘는. 그러면 얘는 의자가 현실입니다.
아하.
굉장히 어렵긴 하죠.
그 나무였다가 책이 되면 일단 얘는 책이 현실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능이 먼저가 아니라 책이 먼저가 되는 거죠.
네.
아,
점점
그쵸?
어려운 얘기죠.
점점 어려운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무엇이 되는 거는 결국 그게 목적일 거고 그 목적은 결국 현실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달기 달걀보다 먼저다라는 네. 결론에 이제 다다르는데 네네. 쭉 읽다 보면 그렇구나. 네. 동의하게 된다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달걀을 목적은 뭡니까?
닭이 되는 거죠.
닭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목적을 실현하는 현실태가 먼저입니까? 가능태가 먼저입니까?
가능태가 먼저.
가능태는 가능으로 존재하지만 그게 현실태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럼 현실태가.
현실태가 우선. 시간적으로 우선한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얘기했을 때는
닭이 먼저.
닭이 먼저인 거죠. 닭은 실현태고 실현태가 먼저니까요.
네. 아, 이제 누가 물어봐도 예. 달기 먼저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야 그러면 저기 이한규 교수님한테 가서 따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중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말년에 얻은 첫 아들인 니코마코스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행복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네. 사실 윤리학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딱딱할 거라고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안 딱딱한 가장 안 딱딱한 내용인데 사실 읽어보면 딱딱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이제 행복을 보자면
네.
그 이제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상식부터 그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행위나 이제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네.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핸드폰을 선택하더라도 더 좋은 걸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좋음을 선택하는 건데 그럼 좋은 게 뭐냐? 뭐가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건 뭐냐? 또 따져보니까 결국 행복인 거죠.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좋은 거죠. 행복 말고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인간에게.
그러네요. 행복이 가장 좋은 거예요.
돈? 글쎄요. 있으면 잠깐 좋지만 그건 결국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니죠.
맞아, 맞아.
단지 수단일 뿐이니까요.
네.
이러면서 그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것 자르고 이것 자르고 이것 자르면서 결국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행복이라고 보는 거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결국 아버지였던가 봐요. 그 아들의 행복을 네. 위해서 또 이렇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이제 행복을 주제로 해서 좀 정리 말씀 주셔도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면 이제 인간의 기능은 이제 세 가지로 보거든요. 역량하고 생식하는 기능, 감각 욕구 기능, 이성의 기능.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역량 생식 기능은 동물, 식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각 욕구 기능도 뭐 결국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가장 인간적인 행위는 결국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
네.
결국은 이성을 통해서 어떤 학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관조하는 삶. 이것이 이제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철학하는 삶 혹은 철학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일부에서는 서양 철학의 중요한 뿌리인 그리스 철학의 황금기를 이끌었었던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황혼기라 할 수 있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정미 씨, 1부 네. 퀴즈 정답이요.
너 자신을 알라하며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준 플라톤의 스승은 누굴까요? 정답은 2번 소크라테스입니다.
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예요. 1부 끝음악으로 에드 시런의 캔들 인 더 윈드 준비했습니다. 이곡 보내드리고 나서요. 이한규 박사와 함께 헬레니즘 철학 이야기로 2부에서 다시 옵니다.